안녕하세요. 드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욥에게 엘리바스가 충고해주는 내용인데요. 욥의 상황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참해졌습니다. 모든 재산 다 사라졌고 욥의 10명의 자녀들은 다 죽었고 또 욥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그 얼마나 가려웠는지 긁다가 기와 조각을 가지고 앉아서 살을 벅벅 긁고 있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참해졌죠.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을 본다면은 그는 패가망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의 인생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다가 욥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러한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라고 하는 이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죄를 짓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너는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을 거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고 인정을 해주셨죠. 동방 어디에서도 욥만큼 정직하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에게 네가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6절에서는 이 엘리바스 그나마 조금 나은 충고를 하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친구가 있다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같이 기도하자. 뭐 이 정도 외에는 달리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아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 이런 약간의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나 같으면 그런 일이 생길 때 기도할 거야. 너 왜 기도 안 해? 이런 말이죠. 근데 욥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신앙을 칭찬하신 데에는 욥이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 이런 말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17절부터는 이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는 하나님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징계는 복된 거야.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이기 때문에 징계를 바로 받으면은 그건 너에게 유익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네가 잘 받아야 돼.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욥에게는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려운 일에 직면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 역경이, 이 아픔과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인가. 이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정상은 맞습니다. 내 징계는 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때리는 것이 아니죠. 깨닫고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그래서 회복되라고 주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를 하실 때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성령님께서 넣어주세요. 가령 물질 문제에 있어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치십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 문제에 간섭을 하시죠. 그래서 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죠. 그 다음에는 범죄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욥기의 주된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크게 사용을 하시고 지금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연단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연단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징계라고 한다면은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그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얼른 돌이키는 것이 덜 맞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것이 연단일 경우에는 다릅니다. 연단일 경우에는 계속 그 위에 서서 그 길 위에서 바람을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바로 징계와 연단에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징계는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안 되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연단은 계속 그 길 위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내야 됩니다. 만약 이 훈련, 이 연단을 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찾아옵니다. 논산 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받기 싫다고 탈영을 해버리면 영창에 가죠. 그러니까 영창 갔다가 기간이 지나서 나오면은 훈련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연단, 이것은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피하는 것만큼 더 늦게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큼 끈질긴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연단이 올 때에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힘들어도 주여 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 그거 잘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물론 이것은 이제 욥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욥은 징계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자는 사실 아프긴 하지만은 그건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 엉뚱한 길로 가다가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탑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잘 보십시오 이런 마음 가운데 얘야 그건 아니야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내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제서야 회초리를 드시는 것도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잘못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네? 그건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다라면 사생자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나가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징계가 내려지면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딱 맞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맞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건 우리가 채찍을 맞다가 징계를 맞다가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딱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어릴 때 저는 어머니에게 회초리를 맞다가 막 장단지 맞아가지고 시뻘겋게 이게 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때려놓고 안티프라민 가지고 와서 발라줘요. 그 아들의 장단지가 붉게 부어올라 있는데 엄마가 때리면서 그 마음이 좋겠습니까? 때려놓고 안티프라민 이렇게 발라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야단을 치거나 회초리를 들 때면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꼭 안아주셔야 돼요. 이게 엄마가 나를 진짜로 미워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시다가 성도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면은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19절에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심.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섯 가지 환란 또 일곱 번째 환란이 그 재앙이 내게 다가오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회초리를 부모들이 들고 때린다 하더라도 갑자기 바깥에서 불이야 그러면은 혼자 도망가지 않습니다. 해초리 맞고 있던 그 아들 덥석 안고 가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기근 때에 죽음에서 또 전쟁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근과 전쟁은 사실은 국가적인 범위로 볼 수 있죠. 개인적인 범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범위인데 이것은 국가가 잘못할 때, 즉 이 대한민국의 전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자꾸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중에 전쟁, 기근,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전쟁으로 쳐도, 기근으로 쳐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있으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 차근차근 죽여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국가적으로 이런 재앙이 있을 때는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각 교계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여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회개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너무 악을 많이 행했거든요. 악해도 너무 많이 악해졌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숨어서 악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뉴스들은 자꾸만 나오고 있잖아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한 국가에만 임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의인의 부재였습니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의인은 교회에만 있습니다. 의인이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게 좌우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게 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거, 그거 쉽지 않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들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하고요.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서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전 세계가 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예수님 왜 재림하시는지 아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록 작은 자이지만 우리 개개인이 회개하면은 누구만 살아남는지 아십니까? 회개한 그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 덮여져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임하셔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누구만 구원을 받는가? 노아의 8명의 가족처럼 의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도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을 거야. 이 생각은 일단 제쳐놓으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열매를 맺는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나 자신이 말씀이 올바르게 서야 하고요. 그 영향력을 서서히 주변으로 퍼뜨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주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서 내가 바로 서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결단코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뜻이고 전 세계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임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시고 주님 앞으로 올바르게 돌아오셔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은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